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여호와의 소위라. 짧은 제목 이것만큼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연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순서대로 보고 있고 지난주일에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보았기에 오늘은 본문의 배경 설명을 생략하고 곧장 본문 해설로 들어갑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점령하였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거의 전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지금까지 점령한 땅의 주요 지역들을 요약합니다. 곧 산지와 합니다. 가나안 땅 중북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간지역과 그 다음에는 온 네겝과 남부 광야 온 지역과 그 다음에는 고센의 온 땅과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해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땅과 그 다음에 평지와 합니다. 성경에서 평지 했을 때는 많은 경우 산간지역 서쪽에 있는 기슭의 땅을 가리킵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 다음에 아라바와 합니다. 아라바는 요단강을 따라서 있는 그 넓은 평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단 계곡 평원과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 땅을 언급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나안 북부를 남북으로 달리는 산간지역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산지와 합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렸기에 그때 북쪽 땅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평지라 산간지역 서편으로 역시 지중해를 향해서 펼쳐진 평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가나안 땅 중심부를 남북으로 달리는 산간지역 서편에 있는 땅, 동편에 있는 땅,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서편에 있는 땅, 동편에 있는 땅 이거 다 차지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의 경계를 가르쳐줍니다. 17절의 골격은 곧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라 남쪽으로는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바알갓까지라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앞에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한락산은 세일, 에돔의 다른 이름인데 에돔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산이다. 그 얘기는 남쪽 경계가 거의 에돔까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바알갓은 헐몬산 기슭 가까운 레바논 계곡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6절 17절 말씀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곳곳에 저항 세력들 남겨두었지만은 최소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다. 이어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다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땅을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순종했다고. 17절 끝을 보시면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여서 합니다. 정복한 땅의 모든 왕들 하나님 명령 그대로 지켜서 잡아서 칼로 쳐서 죽였다. 사실 원어 표현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세 짧은 단어를 스타카토식으로 얘기합니다. 앞에 목적어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얘기하는데 잡아서 칼로 쳐서 죽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후렴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잡아서 쳐서 죽였다 하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천국은 주님 말씀대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차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쳐서 공격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진리 이거 구약서부터 계속 주시는 진리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짧게 기술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장비가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은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수 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한 해에 몰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함이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나안 땅을 조금씩 서서히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이곳에서 조금 말씀하시고 저곳에서 조금 말씀하시고 나중에 전체를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지금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다 정복하면은 이걸 차지하고 제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 성읍 점령하고 사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됐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신 겁니다. 19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미리 항복해서 화친한 기브온 거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취했다고 합니다. 여기 17절 끝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이 왕은 살려주고 아니면 저 왕은 죽여야겠다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쳐서 죽였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싸워서 멸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진멸당했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20절을 원어와 영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유감스럽게 우리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 성경 나머지 다른 번역 성경은 제대로 번역하는데 두 성경은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를 못합니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싸워 진멸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였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지 않고 싸운 것은 그래서 그 결과 진멸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항복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멸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위다.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소위다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진멸되게 하신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멸망되게 하기 위함이라. 지난 7주 동안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들을 진멸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번제로 동물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통째로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들은 일체 취하지 않고 다 불로 태워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하게 멸망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공의의 심판을 받고 멸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 신명기 7장과 20장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다, 모주리, 싸그리 다 죽일 것이니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며,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졸지에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모든 족속을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행하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너무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암에 걸려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생사의 투쟁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완전히 남김없이 싸그리 가차없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적은 누룩을 그대로 놔두면은 급속도로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룩이라는 건 악을 가리킵니다. 물론 오늘 20절 본문의 요지는 그건 아닙니다. 20절 본문의 요지는 기브온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진멸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소위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과 상치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에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진멸당하게 한다고 하시는가?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은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시고,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는데, 왜 같은 구약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 강팍하게 해서 다 진멸당하게 한다고 하시는가?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에 부딪히면 혼동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론에 관한 책들을 뒤적뒤적거립니다. 신학자들의 해석과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종종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동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데 일자 무식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세상 얘기를 잔뜩 늘어놓아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복잡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의 변증법에 관한 책을 보면은,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한 책들을 보면 머리가 혼동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들에 부딪혀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각 안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했다면은 여러분의 입장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셨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 없이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닌 분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십일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1년에 한 번쯤 선교 훈련 갔다 오면은 구원받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은 하늘에서 상급 많이 받겠지 하고 다닌 분들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표현에 부딪힐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같은 표현이 쓰인 성경의 다른 곳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성경 저자가 쓴 다른 책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모든 서신서 13개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지침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팍해 하다 하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에 무려 20번이나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출애굽기를 읽어도 너무나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서부터 14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무려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20번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아예 수동태로 누가 강팍해 했는지 표현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10번이 나오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4번 나오고 결과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문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발견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후까지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첫 5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거나 아니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혹시 우연일까? 아니면은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유추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마음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데 그 전에 부드럽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시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후 바로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모세에게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개구리들이 다 떠나가도록 너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하자 바로가 곧 모세가 곧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구리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 한 후에는 그 다음에 또 파리 때의 재앙 후에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박과 뇌상이 그치도록 여호와께 기도하라 또 기도해 줍니다. 메뚜기의 재앙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라 모세가 또 기도해 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압제하고 노예 생활을 시킨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마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설득하셨습니다. 8장을 보면 티끌의 재앙 후에 자신의 마술사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라. 셋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부분적으로나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개구리의 재앙 후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파리의 재앙 후에 사흘 광야길을 가서 희생을 드리라. 흑암의 재앙 후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회개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우박의 재앙 후에 바로가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 후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득죄하였노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부분적으로 떼어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설득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가? 열 번이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굴복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열 번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 이거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시도하신 후 바로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시도하신 후에 때가 돼서 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씀의 의미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셨듯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성령을 주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그 결과 믿음을 가능케 하셨다 하는 얘기 우리 많이 듣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악한 영을 주셔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소위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이중 예정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뿌리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강권, 사랑의 강권으로 그를 중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또 그에게 악한 영을 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멸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자비와 긍휼의 손, 이것을 거두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짓 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조리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거부했을 때는 그거를 거두신다. 그래서 악한 인간이 본성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그대로 살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멸망당하게 허락하셨다. 그거는 악한 인간 자신의 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짓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자손 가운데서 이스마엘은 취하지 않고 이삭을 취하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는 취하지 않고 야곱을 취한 거, 이거 둘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나머지에게는 뻗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긍휼이라는 말, 우리 영어 성경에서 피리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거부할 때는 긍휼의 손을 거두시는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재앙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가 대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의 논리적인 대꾸는 뭐가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눈먼 소경한테 너 왜 보지 못하느냐 하고 아우성치는 것은 무지한 자입니다.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은 왜 똑바로 살지 못합니까 하는 것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에서 자동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리라. 열 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로 하여금 확실히 한 번 하고 끝나면은 의심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열 번에 걸쳐서 확실히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전도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을 보면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는 둘째 개구리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넷째 파리의 재앙으로 이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으로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박의 재앙을 그치게 함으로써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인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메뚜기의 재앙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죽음의 재앙 후에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해서 애굽 사람은 싸그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름으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 수장시킴으로써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애굽을 단지 징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애굽 백성들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의 백성들도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그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수많은 잡신들 이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것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인재, 천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약하셔갖고 죄 없는 사람들 죽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일으키시는구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신 것, 애굽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긍휼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모세의 많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술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분적인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뿌리쳤기에 그 결과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부드러워질 수 있는 선을 넘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진멸된 거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노예 살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가? 가나안 족속의 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금 너희 들여보낼 수 없다고. 그들의 악이 관영하면은 풀이 되면은 그때는 그들을 진멸해야 되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서 그들을 진멸시키면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 죽이고 그 땅을 주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끈질기게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진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곧장 들어가서 진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 거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 행한 거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애굽 군사 수장시킨 것 들었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시고 사막에서 바위에서 생수를 내신 거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해서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요단강 동편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시혼과 옥왕, 아모리 족속의 왕들 이거를 패배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홍수 기간을 맞아서 범람하고 있는 도저히 이거는 건너갈 재주가 없는 요단강 이거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 듣고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성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기도 없이 순전히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다 죽이게 했다는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점령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들었는데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중부와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색이 주변에 있는 왕들을 연합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100% 그 나라를 인도하는 신과 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북쪽에 있는 가장 막강한 하솔의 왕 야비는 또 주변에 있는 족속들 다 합쳐서 연합군을 가지고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했다. 우리 지난주일날 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가. 5월달 마지막 주일 대부분 개신교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는 종교개혁에 관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늦게나마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자기가 다니는 캐톨릭 교회 성당 문에다 95개 조항을 못을 박았을 때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때 외친 구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구호입니다. Sola gratia, sola only gratia, grace입니다. By grace alone,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sola fide, faith only,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은혜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Sola scriptura, scripture only. 다른 모든 권위 인정하지 않고 당시 캐도릭이 역대 교황들이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하는 그 이야기 우리는 믿지 않고 성경 66권 여기에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외쳤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정확하게 50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전 세계에서 모든 목회자들, 경건한 크리스천들 전부 독일로 가서 그가 살았던 곳, 다녔던 교회, 방문하곤 합니다. 우리 거기 가지는 못하지만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시작했던 것 우리는 완수해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개혁 시작한 거 전체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한 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 소위 정통교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희석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정통 개신교 교인들의 문제, 하나님 말씀 가가지 않고 잘 듣습니다. 희석하지 않고 잘 듣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는 제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라파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 리더를 세워놓고 나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오순절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단이 있을 때 여러 교단이 있을 때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강조하느라고 교단들이 하나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점은 닮지 않고 장점들은 다 닮으면 됩니다. 그런데 똑바로 다 닮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게 됩니다. 장로교단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똑바로 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지금 이삭이 구원을 받고 야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기 전일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말을 합니다.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택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딴 거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도 똑같이 버림을 받을 자식인데 진멸당할 자식인데 우리 3일 예배에서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다 흑암 가운데 거했던 자들입니다. 진멸당할 자들.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본호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맞습니다.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치 없는 자 구원하신 거를 평생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지 않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려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없는지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인간의 온전한 책임 이게 논리적으로 같이 병존할 수 있느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논리는 유한한 인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로 묶어놔서도 안 되고 우리의 논리로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재단을 하기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박하는 것 같은 말씀이 수없이 수천 군데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따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미니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 수백 수천 군데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들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거는 사실은 경건한 목회자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책임, 이거는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강팍하게 하는 거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은 예전보다 좀 강팍하게 됩니다. 근데 또 말씀하시는데 또 안 들으면 더 강팍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면 마이동풍으로 들리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놓으시는 순간이, 구원을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지난 7주 동안 본 내용 기억하시면은 기브온 족속 구원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 멸하기로 예정을 하셨더라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제목을 택했는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부지런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으로 천국 가고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제목을 택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 사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에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